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존재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될까? 엄청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고 존재하겠죠.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더 놀라운, 이런 표현 잘 쓰지 않냐, 소름 돋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억수로 많은 사람들 중에 윤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로지 나 한 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나온 수많은 시간 속에서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윤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로지 나 한 명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각자가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뭐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시간이 돌잖아요. 그래서 윤회를 하니까 뭐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으로 빙글빙글 도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유일하게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놀랍고 얼마큼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 똑같은 복제품으로 사람을 짓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일한 존재로,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식묘막직하심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하게,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왜냐하면 똑같은 게 없으니까, 똑같아야 뭔가를 비교하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큼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고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가치 없게 보내지 않으시고 가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고 너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또 바꿔 얘기하면 유일한 존재는 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역시도 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퍼즐 속에 그 유일한 퍼즐 하나가 있어야지 그 그림이 완성되듯, 주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 사명 안에 있을 때 그 퍼즐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완성된 그림의 한 조각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속품이나 뭔가 그런 소모품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나밖에 할 수 없는 가치를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이라는 게 있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게 하신 그것을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딱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모든 그림이 완성되는 주님은 늘 기다리시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맞춰지기를.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그거를 그냥 멱살 끌어다가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졌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걸 특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그 공통됨 속에서 뭐를 하냐면 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하고 독특하고 아주 스페셜한 존재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한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그 죄로 인한 하나님 형상이 깨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예를 들면 사역자로 부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사역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근데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설교를 더 잘하냐? 예를 들면 누가 더 양육을 잘하냐? 누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기획하고 잘 운영을 하느냐? 누가 전도를 잘하냐? 통틀어서 누가 목회를 잘하냐? 그거의 결과로서 교회가 얼마큼 성장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냐? 얼마나 많은 재정과 얼마나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뭐예요?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뭐 하기 좋아하냐면 순위를 매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등만 알아주는 XX한 세상. 2등, 3등은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1등.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림을 내가 잘 그려요. 근데 세상은 어떤 사람이 존재해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우리 비교하기 시작을 해. 내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보니까 누가 있어? 나보다 훨씬 잘 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콘테스트를 해서 뭐예요? 상을 주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럼 쟤는 상을 받았고 1등. 나는 입상하지 못했으니까 순위에 벗어난. 그럼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내가 그림을 잘 그려왔던 시간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건가? 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오로지 뭐만 하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속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 논리로 돌아가잖아요. 경쟁하고 순위를 매기고 성과를 내야지만 가치 있다라고 평가받는 세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셔야 될 퍼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저기 있는 퍼즐이 마치 유일한 퍼즐 조각인 것처럼 그것만이 유일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비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과 사명을 그냥 다 그걸로 버려버리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달란트를 다 각자의 마음에 주셨고 그 자리에 맞게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걸 믿는 우리가 우리의 여전히 그 비교와 경쟁과 그 의식 속에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줄 알아야 하냐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줄 세우기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맞는, 내가 해야 하는,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일 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결과물들이, 그분과 내 관계, 일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한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 고백해 놓으셨고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름교회의 어떤 사역의 모습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하는 일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갖고 주님과 관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 없이 몸이 움직이는, 머리가 댕강 잘린 채로 뭐 좀비예요? 몸만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일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여도 멈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지 일 때문에 주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내 삶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깨닫고 그로부터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확인되고 강해지고 두터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사명,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삶이 단단하죠. 위태로워 보이지가 않아요. 삶이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어려워도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 아니면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 근데 이런 삶은 단순히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뭐 바울과 같은, 아니면 우리가 이름만 알면 다 아는 어떤 선교사님들의 삶으로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으라고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내 안에서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일들이고 그 안에 발견되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루는 목적도 이루는 방법도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단단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그런 삶을 사도록, 그런 유일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가 있으라는 곳에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엄청 대단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 주님이 날 이 땅에 보내셔서 주신 그 놀라운 독특한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것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다 놀라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저런 능력을, 어떻게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저런 말씀을 전하지?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와요. 그래서 주님이 또 표적을 보여주시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막 먹이시고 막 남고 막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또 쫓아와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어요. 뭘 묻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이제 경험되어졌나 보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너무 단순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으면 돼가 대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대답, 그냥 나를 믿으면 돼가 끝일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주님 대답, 그냥 나를 믿으면 돼가 대답에 끝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든 게 모세 때는 뭘 줬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이런 것처럼 진짜 당신을 믿을 만한, 이미 표적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고, 하나님이 준 하늘의 떡은 우리를 생명,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날마다 먹을 수 있게 주십시오. 예수님 대답, 그게 나야. 나를 믿으면 너희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얘가 이 대화의 초반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사명을 이루는가, 거기에 핵심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주님을 깊이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믿을 만한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냥 나를 믿어. 그거면 충분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가.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됐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는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함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 뻔히 중심에는 믿고 있지 않으면서 믿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는 어떤 표적과 기적과 어떤 증거들이 주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면, 우리 이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는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가? 왜 예수님이 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으면 돼 로 대답을 끝내셨는가? 38절 때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의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 위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왜 그분을 믿어야 할까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함이.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주 단순하게는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거고 그것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그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주님이 그냥 별거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고 주님이 별말 안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 이제 내 뜻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쯤엔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전 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오니까 뭐를 구하기 시작하냐면 표적을 구하기 시작하죠. 이때입니까? 아닙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계속 묻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쩌면 우리의 구함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말하는 대로 말하면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아주 간단해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이기 때문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표현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행동,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뭘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예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던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앞에 수식어구를 계속 붙여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한다? 뭐 나를 보내시니 뜻대로 행한다?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하세요. 그분 자신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시니 내가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이 그분이 하라는 것을 나는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본인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냥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라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온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온 하나님 아들 윤성은.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온 딸 전세희.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인 것. 우리가 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에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 얼만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지구 속에 인간은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양은 지구의 몇 배? 109배? 태양이 이만하다 그러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뭐 엄청 많대잖아요. 또 그런 은하계가 또 엄청 많대잖아요. 그 엄청난 것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유일한 존재로.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존재로.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행하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핵심적인 가치 바로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걸로 마무리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믿음이라는 걸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믿음은 신뢰와 순종이라고. 온전한 믿음은 신뢰 플러스 순종이라고. 신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신뢰하는 거고 순종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순종이 플러스 됐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때로는 반대로 하죠. 내가 순종해야 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갖고 와서 하고 있죠. 여러분 내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져요. 그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야 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해놓고 내 인생을 걱정하고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도 순종을 안 해. 뭐 이런 것도 되게 온전하지 않은 거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분을 신뢰를 못해. 얼마나 어려워요. 하기는 하는데 신뢰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죠.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 삶을 받으시고 아시면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신뢰. 그래서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럼 주님 내가 지금 이때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뚝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주님이 보내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다 부활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가 그분이 하셔야 될 순종이었어요. 순종 딱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셨어요. 하나님 신뢰 못했으면 지금까지 살아계셨을지도 몰라요.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난 못 믿겠다. 그건 난 못 올라가겠다. 하셨을지도 몰라요. 재밌는 상상이지만. 이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분의 순종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지는 몰라요. 순종의 때와 순종의 범위와 순종의 양식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너 거기까지 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하는 겁니까?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근데 순종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만 가지 다 끌어와다가 하나님 신뢰 못함으로 막 하고 있으니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찾고 찾다 보니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의미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다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덜 불안하잖아요. 돈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아, 그러니 돈이 있어야지, 맞아, 돈 없으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나를 이 땅에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신뢰해야 될 것에 내가 갖고 와 있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오히려 맡겨놓고 있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마치 이 무리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 없음 위에 믿음을 확인시켜달라고 불신앙 가운데 혹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다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해결의 방식과 내용도 주님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뭔가, 만약에 사명을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직 그분의 사명을 내가 잘 모른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하라? 나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거면 충분해요. 때에 맞게 주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사명을 일찍 받고 늦게 받는 건 그냥 주님의 뜻일 뿐이에요. 빨리 받았다고 더 내가 뛰어나고 늦게 받았다고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사명은 주님이 주실 때, 하라고 할 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고 안 들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순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헌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